믿음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매기 성경 강해. 극동 방송을 애청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로마서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로마서로 모시겠어요. 자, 이제 7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나누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7장을 그냥 지나치시려고 그래요. 그러나 7장을 통해서 8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7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8장으로 가서 그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이 세상에 뭐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 뭐 이런 쪽으로만 나아가면 그것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절룸말이 신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은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율법은 우리의 죄된 것을 정말 죄 있다고 드러내게 하는 엑스레이와 같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갖고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데 엑스레이를 통해서 고칠 수가 있느냐?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 들었던 그 자동차 예화 기억나세요?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자동차가 들어가면 위험한 흉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상 그 자동차는 사람을 죽이는 기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율법이 중요한 것인데 엉뚱하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 뭐 어떠니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그 율법은 흉기가 되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죽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장 11절로 가볼게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에서 죄가 다시 의인화되어서 시험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죄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유혹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그 믿을 수 있도록 그냥 유혹에 유혹을 했습니다. 죄는요, 마치 그 호루라기처럼 인간의 자손들을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지만 결국 사람들이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사망으로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알게 하였고 따라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세요.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위로우며 선하도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인간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 인간의 방정식에 있어서 X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바로 불확실한 존재예요.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우리 수학의 방정식에서 X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숫자 아닙니까? 모르는 숫자 아니에요?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에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함이니라. 이것은 기묘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한 것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계명은 생명을 주는데 전혀 무력합니다. 사람은 외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죄의 심각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신자들 사이에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성령께서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의 일부라고 이렇게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율법은 성경이 기록된 말이라는 뜻은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령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은 신령한 것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의미, 곧 하나님의 영이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율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몸의 뼈에 붙어 있는 살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러한 우리의 몸은 중립적인 것이며 선이나 악 어느 쪽을 위해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앞에서 말했던 자동차 그 예화와 같습니다. 육신 그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 본성, 그리고 인간의 옛 심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애들의 그 얼굴을 보고요, 50년 후에 그 얼굴과 비교해 본다면 죄는 몸의 얼굴에도 지을 수 없는 자국을 남깁니다. 육체는 무감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육체는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죄악된 본성의 가치는, 죄악된 본성이 가지는 몸과 마음의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두뇌는 이러한 내용들을 영적으로 인식하기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경은 악을 향해 달려가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망적인 만큼 사악합니다. 인간은 사악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몸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 불쌍한 포로들을 악의 채찍질 아래서 사이먼 그레이 감독에게 팔려가는 하나의 노예로 묘사합니다. 15절을 봐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본성, 곧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는 분명히 두 개의 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옛 본성이고요. 곧 원하는 이것이란 새로운 본성을 말하고 있는데,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옛 본성에 반역하여 가지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미워하는 그것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새로운 본성이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함이라, 이것은 옛 본성이 곧장 달려가서 행하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갈등을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이런 갈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나요? 참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범인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시원주소 아닌가요? 여러분은 자신이 미워하는 일을 행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실망시켜 드렸는지요. 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마다 이러한 체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의 생애에는 세 가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기간은 모세 율법 아래 교만한 바리새인들로 막 그 열심을 내고 말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막 이랬던 하나의 기간이 있었죠. 그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두 번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젊고 교만한 바리새인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본성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고 한동안 실패와 갈등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그런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적 깊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드디어 승리를 얻는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겁니다. 바울은 문제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도록 맡기셨다고 한 사실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원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경우는 탐심을 말하는데 옛 본성이 계명을 어길 때를 말합니다. 새로운 본성이 탐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에 율법과 더불어 동의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자기가 바울을 이겼기 때문에 율법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의 신자로서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17절 보세요. 이제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말하면 죄를 이루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본성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인 죄를 말합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아직도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많은 신자들이 배워야 할 것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즉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옛 본성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개미처럼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벌처럼 열심히 노력하지만 꿀을 생산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장을 맡으며 교회를 운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이 바랄지라도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뭔가를 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육체의 힘으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했던 깨달음을 아직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요.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지 내 자신을, 내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았고요. 그 새로운 본성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새로운 본성이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범죄하는 것은 바로 옛 본성 때문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다만 죄를 미워할 뿐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밤에 나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은 보라, 너는 잘못되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옛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고 새로운 본성에는 능력이 없음을 깨달았는데요.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했을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고 한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전도자들이,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항상 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들 몇 퍼센트가 그리스도인 생활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참 이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 중심적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본성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 라고 계속해서 말할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본성 가운데 능력이 없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헌신하기를 원하여 수년 동안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19절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마 체험하셨을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도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옛 본성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바로 옛 본성이 거기 있어 악을 만들어내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마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마다 매 순간의 행동 속에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파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22절 보실까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본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23절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옛 본성이, 구원받았을 때 옛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새로운 본성 가운데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한 법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옛 본성을 저기를 말하긴 합니다. 그 옛 본성은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바울처럼 아래같이 외치도록 만들게 하는데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곤고하다는 표현은 싸우다가 지쳐버렸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바울의 어깨는 바닥에 깔리고 있습니다. 옛 야곱처럼 바울은 불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부로부터 도움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이 바울의 구원 요청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그 구원이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구원과 성화는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뛰면서 행하라고 율법이 명령하네. 그러나 나에게 행할 수 있는 손과 발을 주지 않는다네. 복음은 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네. 복음은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며 마음껏 날라고 명령한다네. 자, 이러면서 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데 8장을 조금만 맛보기 하고 다음 시간에 8장을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이 8장 본장에서는 성화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사실상 여기서는 세 가지의 위대한 주제들을 말하는데요. 곧 성화, 보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능한 성화와 능력 있는 성화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이제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본 서신을 지금부터 이렇게 쭉 이제 다루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모세가 그 모든 놀라움과 영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한 채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신을 벗고 서 있던 것처럼 우리는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8장은 로마서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로마서 주석가들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스펜서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하나의 반지고 로마서가 보석이라면 로마서 8장은 보석에 번쩍거리는 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데트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장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더군요.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고 본장에 들어가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본장을 마감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 생활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죄가 그 인생의 계획을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죄인 속에는 이처럼 이상적인 상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본성에는 능력이 없으며 옛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7장에서 그리고 6장에서 계속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바울은 외부에서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시 말하면 누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7장을 아래와 같은 말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8장에서는 소위 승리를 확보할 수 있는 방편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본장에서 우리에게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소개해 주는데 8장 이 본장에서는 성령이 19번 언급되고요. 8장 이전에는 오직 2번 언급되었거든요. 그래서 본 서신을 통하여 우리는 복되신 삼위일체의 사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8장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는 추첨을 통해 탈모관리 전문기업 주식회사 다모코스메틱에서 상품권이나 미다스북스에서 드리는 서적 오 아볼로 전도사의 희망을 푸는 두레박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우편번호 121-707 서울시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으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테이블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9-114번, 3209-114번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